안녕하세요.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21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죠?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꿈에 그리던 파리 여행을 가서 루브르 박물관 문을 딱 나섰는데 당국에서 갑자기 지금부터 공공장소에서 맥주를 마셔도 안 되고 야외 스포츠 행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겠죠? 뭐 테러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네, 바로 날씨 때문이라는 거죠. 기상이변이 단순히 아 덥다 춥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도시 전체를 완전히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심층분석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저 멀리 프랑스의 폭염경보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그리고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 베이 지역의 장바구니 물가랑 동네 풍경을 바꿔놓을 새로운 법안들까지요. 이 모든 거시적인 글로벌 충격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타래로 연결돼서 우리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옥죄거나 변화시키는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유럽과 미국 서부를 동시에 강타하고 있는 극한 기후의 연쇄작용인데요. 프랑스 상황이 지금 꽤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지금 프랑스 전역에 약 3분의 1의 적색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기온이 무려 40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40도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이 극단적인 열기가 그 지역에 수백 년 동안 구축되어 온 물리적인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한계치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아, 제가 아까 파리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국에서 유명 명소 주변에 그 쿨링포그 같은 냉각용 분무시설을 막 설치하고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했단 말이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극단적인 통제 아닌가 싶었거든요.
처음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더위를 식히려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것까지 막는 거잖아요. 약간 거대한 오븐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 위에 반찬고 하나 딱 붙여주는 격이랄까요? 분무시설 맞게 틀어놓고 야외활동 막는다고 이 거대한 재난이 해결될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조치의 이면을 보셔야 돼요. 겉보기엔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대응 같지만 사실 이건 붕괴 직전의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거든요.
의료 시스템이요? 음주 제한이랑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일단 음주 제한의 의학적 근거부터 보면요. 더운 날 마시는 차가운 알코올은 우리 뇌를 속여서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아, 오히려 체내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켜서 탈수를 가속화하는 거군요.
맞아요. 40도 환경에서 탈수가 오면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셧다운됩니다.
체온을 낮춰야 할 땀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인프라적 취약성이에요. 파리나 런던 같은 도시의 역사적인 건물들은 애초에 열을 보존하도록 설계가 되었거든요.
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처럼 강력한 중앙 냉방 시스템을 갖춘 건물이 드물고 에어컨 보급률도 현저히 낮죠. 심지어 전력망조차 대규모 냉방 부하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야외 노동자나 고령층, 관광객들이 무방비로 더위에 노출되면?
온열 질환에 걸려 쓰러지기 시작하겠죠? 병원 응급실이 환자로 꽉 차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응급 환자들조차 치료받지 못하는 연쇄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외 행사 취소는 그 폭발적인 의료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아주 계산된 정책인 거예요.
아, 듣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반창고가 사실은 응급 지열대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이번 여름에 유럽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뉴스를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라 현지 의료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는 생존 경고 등으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극한의 자연이 유럽에서는 이런 열과 인프라 마비로 나타난다면 우리랑 가까운 미국 서부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괴물로 변신하고 있잖아요. 바로 대규모 산불이죠.
맞습니다. 미국 서부의 상황은 단순히 온도가 높아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 기상학적 요인들이 정말 최악의 조합을 이룬 결과거든요.
최악의 조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겨울에 눈과 비가 제법 오면서 봄철에 초목이 되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례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겹친 거죠.
아, 무성하게 자랐던 식물들이 완벽하게 건조돼서?
네, 그야말로 거대한 자연 장작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강풍이라는 부채질까지 더해진 거군요. 저희 자료를 보면 유타주에서는 화재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유레카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만 했고요. 또 애리조나 세도나 인근 화재, 콜로라도 일부 지역의 적색 경보까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네, 상황이 심각하죠. 가장 안타까운 건 그랜드 캐년에서 최근 열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이에요.
자연재해가 단일한 형태로 오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온, 낮은 습도, 강풍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결합하면 산불은 스스로 미세한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산불이 기후를 만든다고요?
네. 불기둥이 산소를 막 빨아들이면서 자체적인 바람을 생성하고요. 불티를 수킬로미터 밖으로 날려보내죠. 이건 인간의 진화능력이나 소방 시스템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국립공원이나 서부 지역으로 캠핑 떠나려는 분들은 그냥 가서 조심하면 되지 이런 수준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매일매일 안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특정 지역의 출입 통제 여부랑 풍향 변화까지 점검해야 하는 아주 철저한 안전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라는 거대한 자연의 압력이 인프라를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확인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건 자연 인프라뿐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복잡한 글로벌 안보 시스템과 국가 간의 연결망 역시 지금 붕괴 직전에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죠. 시선을 좀 돌려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최근 상황이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아예 시스템 파괴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에 대비하라고 시민들에게 직접 경고도 내렸고요. 실제로 러시아는 자포리지아 지역에 활공폭탄을 투하해서 5명이 사망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공폭탄이면 일반 폭탄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일반 폭탄에 날개를 달아서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투하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의 위력이나 방어의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 역시 장거리 드론을 띄워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정유시설들을 아주 집요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최전선에서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고 아예 상대방의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원유 시추시설이 아니라 정유공장이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원유 시추시설이 아니라 원유를 휘발유나 디젤로 바꾸는 정유공장을 파괴하면 전 세계적인 정제유 공급망에 즉각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거 약간 젠가 게임 같은 거네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젠가탑에서 러시아 정유시설이라는 블럭 하나를 확 빼버리니까?
그렇죠. 탑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네, 그 여파로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라는 꼭대기 블럭까지 막 위태로워지는 메커니즘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동유럽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버린 거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제일 자주 의존하는 항공 인프라에서도 아찔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최근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은 진짜 식은땀이 흐르게 하는데요.
맞아요. 승객 129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델타항공 2351편이 로건 공항 활주로에 상륙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교차하는 활주로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출발선을 넘어서면서 대형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기수를 다시 올린 사건입니다.
아,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거군요?
네, 이른바 고어라운드, 복행 절차를 밟은 거죠. 다행히 충돌은 피했고 연방항공청 FAA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건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스템의 언어랑 사람의 체감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FAA나 전문가들은 이 고라운드를 두고 조종사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실행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안전 절차다. 이렇게 되게 건조하게 설명하잖아요.
매뉴얼대로 잘 작동했다는 의미죠.
네. 근데 상상해보세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하강하다가 활주로에 닿기 직전에 갑자기 엔진이 막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면서 미친 듯이 하늘로 다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승객 129명 입장에서는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갑자기 추락하다가 확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극도의 공포였을 거거든요.
그 공포는 아주 타당한 반응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걸 조종사의 반사신경이라는 최후의 보루로 간신히 막아낸 셈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절차가 잘 작동했는가가 아니라
왜 애초에 부대의 여객기가 엉키는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거죠.
정확합니다. 관제탑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근접비행 사건들이 최근 미국 내 공항에서 유독 자주 보도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미국 항공 관제 시스템의 심각한 구조적 붕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훈련이 중단되면서 신규 관제사 수급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아, 인력 공급이 딱 멈춘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기존 베테랑 관제사들은 의무 정년 때문에 계속 은퇴하고 있단 말이죠.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관제사들이 그 폭증하는 여행 수요를 감당하려고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한계치에 다다랐네요.
네, 인지적 과부하랑 만성 피로 상태에서 수백 대의 비행기를 레이더로 통제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휴먼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거군요. 미국 내에서 국내선 이동이 잦은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이슈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지연되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마지노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니까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글로벌 파도들을 살펴봤습니다. 기후 위기가 폭발하고 전쟁의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고 또 국가 인프라가 삐걱거리는 이 불안정한 시기. 그렇다면 이 거친 파도가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이라는 로컬 해변에 닿을 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서지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당장 우리 통장 잔고랑 동네 식당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바꿔놓을 로컬 이슈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매크로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의 삶의 질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건 결국 주 정부와 로컬 정부의 정책적 적응력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보도를 보면 당장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법안이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7월 1일이면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역시 돈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알라메다 등 베이 지역 주요 도시에서 물가 상승률에 연동된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조적 변화를 겪는 곳은 의료업계예요.
의료업계요?
네. 시설 규모와 유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의료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2에서 최고 $25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저임금을 $25까지 올린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로컬 병원이나 작은 우선진료소들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이렇게 인건비를 확 올려버리면 결국 동네 병원들이 줄도산하거나 진료비를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킨 로컬 정부의 논리적 메커니즘은 되게 명확해요. 앞서 우리가 폭염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현재 베이지업 의료 현장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력 이탈입니다. 높은 주거비랑 살인적인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간호조무사나 의료 지원 인력들이 아예 타주로 꺼나버리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서 억지로라도 붙잡아두지 않으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물리적 마비 상태가 온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인건비 상승의 충격보다 필수 인력이 유출돼서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붕괴했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그 인건비 상승분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환자 부담금 증가라는 형태로 다시 지역사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거시적 인플레이션이 로컬 정책을 통해 우리 지갑으로 스며드는 전형적인 과정이죠.
경제의 나비 효과가 정말 무섭네요. 최저임금 말고도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장 보는 일상에서 바뀌는 것들이 꽤 있죠.
네, 식당 체인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메뉴판에 들어가는 작은 글씨 하나 바뀌는 것 같지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엄청 큰 도약이에요. 또 마트에서 파는 식품의 날짜 표시 제도가 표준화됩니다.
아, 그 날짜 표시 말인데요. 제가 항상 판매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헷갈려서 냉장고에서 멀쩡한 우유를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혼란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날짜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폐기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천문학적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날짜 표시를 명확한 소비기한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건 단순히 표기법을 바꾸는 걸 넘어서 가게의 불필요한 식비 지출을 줄여주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제 부양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형을 바꿀 거대한 변화도 예고되어 있어요.
부동산이요?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고밀도 주택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대중교통 근처에 고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더 쉽게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베이 지역의 그 고질적인 주택난 해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존 주민들의 님비 현상, 그러니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지역사회가 밀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 의무 규정 같은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주는 데 있어요.
아, 차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군요.
네, 역세권에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밀도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동네 상권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행자 중심의 로컬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마이크로 경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조용했던 단독주택 위주의 동네 풍경이 급변하면서 커뮤니티 내부의 정치적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와, 글로벌 경제의 파도를 막으려고 로컬이 부지런히 방파제를 쌓고 또 새로운 집을 짓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팍팍하고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베이저 골목상권에 뜻밖의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구, 월드컵 응원전이에요.
아, 네.
KTVU 보도를 보니까 오클랜드나 샌프란시스코 이스트컷 일대 스포츠바들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침체될 로컬 상권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미국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공공 응원 공간이랑 인근 식당 매출이 평소 주말 대비 폭발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건 왜 사람들이 집이 아닌 로컬 상권으로 쏟아져 나오는가 하는 그 경제적 동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기사에서 아주 재밌는 그리고 약간 씁쓸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베이지어 레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들의 현장 티켓 재판매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잖아요.
네, 부르는 게 값이죠.
몇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현장 직관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돈의 일부를 들고 동네 술집이나 응원 광장으로 우르르 몰려나온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아주 전형적이고 완벽한 대체 효과가 발생한 사례예요. 매크로 경제의 산물인 티켓 인플레이션 그리고 과도한 수요가 현장 접근성을 확 떨어뜨리니까 소비자들이 그 욕구를 해소할 대체제를 찾은 거죠. 수백 달러짜리 티켓을 포기하는 대신에 수십 달러를 로컬 펍에서 기꺼이 소비하면서 이웃과 연대감을 나누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거시적인 물가 상승이 오히려 동네 상권에는 기적 같은 호재로 작용해서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다니 경제의 흐름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오묘합니다. 단순히 동네 펍 사장님의 매출이 올랐다는 뉴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방식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네요. 오랜만에 거리가 왁작을 거라고 상인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활력이 도는 기분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펼쳐놓은 잔류들의 실타래를 모두 엮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지구적인 40도 폭염이 어떻게 유럽 관광객들의 물병과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는지, 한계치에 다다른 전쟁의 포성과 낡은 공항의 레이더가 우리의 일상적 안전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추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해 우리 캘리포니아 로컬 정부가 짜내고 있는 임금 인상과 주택 법안들, 이웃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소리치는 동네 술집의 월드컵 응원전까지 살펴보았죠.
가장 거대하고 멀리 있는 글로벌 위기들이 결국 세금, 물가, 안전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일상에 스며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연결된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고립되어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전쟁, 인프라 마비,
정말 개인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이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거대한 파도를 버텨내게 하는 힘은 아주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식당 메뉴판에 적힌 알레르기 표지판 하나, 필수 의료진을 지키기 위한 동네 차원의 임금 규제, 그리고 비싼 경기장 티켓 대신 동네 광장에 모여 맥주잔을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가장 로컬적인 연대. 어쩌면 이 작고 촘촘한 지역사회의 울타리야말로 글로벌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아닐까요?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는 가장 든든한 로컬의 힘은 무엇인지 동네를 거닐며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1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